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레미야서로 모시겠는데요. 1장 10절 말씀부터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여러 왕 때 통치를 한 그러한 선지자거든요. 예언을 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왕들은 모두 각각 다른 계획과 통치 방안들을 갖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왕들은 또한 생활 환경을 좀 바꾸고, 뭐 다 왕들이 즉위하면 그런 계획들을 갖는데 어떻게 빈민가들을 이렇게 좀 정리할 건가, 뭐 없애려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겠죠. 그 왕들은 모두 가난 구제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왕들 중에 한 사람도 예레미야에게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거의 3000년이 지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계획들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은 여호야긴이나 여호야김이나 뭐 이런 왕들이 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 좋은 일은 한 가지도 언급할 만한 것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왕들의 행위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시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글을 읽고 있냐면 왕들의 글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후손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경이 번역되고 있는 미 전도 종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성경들이 계속해서 번역되어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성경이 읽혀질 때 여호야긴이라든가 여호야김이라든가 다른 왕들의 글이 읽혀지는 게 아니고 이 예레미야의 글이 읽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유다 민족에게 그 말씀을 전파할 책임이 있다고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맡겨 주신 겁니다. 이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예레미야는 그 일을 처음에는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맡으면 힘드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의 직분으로 소명을 주셨고 소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직분으로 소명을 받은 일과 관련해서 두 가지 엄청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11절을, 1장 11절을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는 감시자 또는 깨우는 나무로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그러한 종류의 나무입니다. 살구나무는 긴 겨울이 지나면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데, 이 살구나무처럼 예레미야는 잠을 깨우는 경종 역할을 해야 됐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깨우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잠든 사람들은 아무도 깨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알람시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아마 물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 아내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자기는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날 시간입니다. 그 이제 그 휴대전화 보면 알람 기능이 있잖아요. 그 알람 소리가 사람의 말로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일어나세요. 지금은 일어날 시간입니다. 그 새벽 시간에 제 아내가 새벽 예배 나오기 때 제가 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나오는데 저 나갈 때 제가 부시룩부시룩 하면서 뭐 옷 입느라고 불도 좀 켰다가 이러니까 좀 잠이 깨지요. 그랬다가 조금 있다가 자기 나올 때 또 일어나세요. 일어날 시간입니다.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고 그런 말을 하더란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기 싫다는 것은 아니고 다 이해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알람시계만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알람시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없는 물건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아마 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더욱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예? 젊은이들에게. 어쨌건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의 깨우는 자로 워커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깨울 말을 예레미야에게 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잠에서 그들을 깨울 것입니다. 13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제 두 번째 보는 게 끓는 가마를 보는데 이게 뭔가 예레미야 시기에는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가장 위협을 주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나 바벨론은 아직 생기기 전이에요. 그 후에 바벨론이 생기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닥칠 일을 경고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에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이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그리고 나훔 이러한 모든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인데 지금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는 홀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는 국가에 다가오는 이러한 심판을 이제 언급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참 힘들어요. 19절을 봐보세요.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까지 강단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확신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신다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에서는 유대에 대한 이중의 정죄가 나오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한 20살 정도였었고 그 당시 왕이었던 요시아는 21살이나 22살, 뭐 약관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자신이 그러한 일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주장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2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목회의 첫 5년째 그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을 쭉 다루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당시 왕이었던 요시아 제위 13년에 예언을 시작하게 되는데 메시지는 성전에서부터 율법서가 발견되기 5년 전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9장은 요시아 제위 18년에 있었던 성전 청결 예식 그리고 성전을 막 이렇게 깨끗이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다고요. 그리고 10장에서 12장은 율법서 발견 후에 이제 개혁과 부흥의 시기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있기 전에는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역사의 시기에 순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언서와 더불어서 역사서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34장 2절을 보면은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때에 대한 기록이 있단 말이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어하여 버리고 계속하여 그 역대기 34장 4절부터 보면은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들을 회파하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거기에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세라의 아들 사반과 부윤 마세아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니라. 이것이 역대하 34장 4절 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제사장 실기야가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같은 율법서를 발견하였던 어떤 청결, 성전을 청결하는 그런 예식 가운데서 성전을 이렇게 쭉 수리하던 시기란 말이죠. 거기에 두 개의 복사본이 있었는데 하나는 왕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었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메시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죄악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정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도래할 엄청난 정말 크고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왕 요시아는 진실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왕에게 용기를 줄 젊은 예언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우리 찬송 함께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이제 쭉 그 2장, 그 서론 부분까지 찬양 전에 이렇게 쭉 나누었습니다. 발견되었고, 또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와를 배척하였다는 겁니다. 2장 1절로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유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던 일들을 이스라엘이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뭐 이런 것을 기억해야 말이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한 번 더 되새겨보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땅에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 하나 없고 참 6.25 그 피폐하고 그 전으로 간다면 일제치하에서 고생받던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면서 이 나라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죠. 경제적인 부흥도 일어났고 정치적인 부흥도 일어났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보다는 돈과 우상을 더 섬긴다면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신은 뭡니까? 오늘날의 신은 사도행전 19장 28절에 있는 것과 같이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 아데미가 뭡니까? 오늘날의 아데미는 돈 아닌가요? 경제 아닌가요? 돈만 볼 수 있다면 경제만 잘 된다면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것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4절로 가보세요.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니라. 비록 그들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었으나 그들은 아직도 주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 집과 모든 이스라엘 가족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이 비록 아시리아의 포로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5절로 가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것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인가 지금 되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째서 그분을 섬기지 않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을 볼까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사막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7절로 가보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오늘날 우리는 생태계에 대하여 많은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많은 도덕적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8절로 가보실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자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좇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느 국가든 영적으로 타락하면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배교가 있고 도덕적인 부러움이 있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무정부 상태가 있게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게 제사장들이 물을 일이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먼저 해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이 안 됩니다. 9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2장 13절로 가보실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인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물을 간직하지 못하는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백만장자는 만족할까요? 돈을 더 갖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권력을 가진 분은 만족할까요? 권력을 더 갖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19절 한 절만 더 보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장에서 우리는 타락하고 언급되고 있음을 이제 앞으로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배역한 백성들, 이 타락한 백성들, 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께서 김용현 회장에게 주신 부귀와 존귀의 간증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